한국말에 무식하면 손발이 고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기계나 어떤 일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그렇게 덤벼들었다가는 손발이 그만큼 고생을 하고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지요.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그 기계나 어떤 내용들을 정확히 잘 알아서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는 훨씬 빠르게, 훨씬 수월하게 그렇게 일들을 마무리 짓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 한번 여러분과 나눈 이야기인데, 제가 해밀턴에 살 때 아주 경험했던 재미있는 일입니다. 제가 해밀턴에 살 때 해밀턴에 있는 개혁신학교에 공부를 하시러 한 목사님 부부가 방문을 했습니다. 캐나다 생활이 처음이시기 때문에 정착을 위해서 이것저것을 도와드렸고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많은 것들에 도움을 드렸는데, 어느 날은 그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캐나다 사람들은 등치도 크고 나라도 크고 잘 산다면서 왜 이렇게 프라이팬 뒤집기를 얇게 만들었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라고 생각을 했더니 이제 그분 하신 말씀이 프라이팬 뒤집기가 너무도 얇아져서 사용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을 텐데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과정들을 마치고 또 그 집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이제 기회가 됐다는 듯이 그 프라이팬 뒤집개를 가지고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시라고, 이게 너무 힘들어서 이거 갖고 어떻게 프라이팬 뒤집기를 사용하겠냐고. 근데 자세히 봤더니 프라이팬 뒤집기가 아니라 케이크 리프터를 가지고 프라이팬 뒤집기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 케이크 리프터가 얼마나 손잡이가 짧아요. 그 뜨거운 기름 튀는데 그것을 활용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모르는 건 생각 안 하고, 야, 캐나다 사람 등치만 컸지 바보들이라고, 이렇게 짧고 이렇게 불편한 걸 가지고 프라이팬 뒤집기를 사용한다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상처받을까 봐. 그거는 프라이팬 뒤집기가 아니라 케이크 들 때 쓰는 거라고. 그랬더니 아 그러냐고. 그러면서 프라이팬 뒤집기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드렸더니 나중에 바꿨더라고 하더라고요. 아마도 그분은 굉장히 불만이 많았을 겁니다. 아, 땅덩어리도 크고 부자인 나라가 진짜 이것 하나 제대로 못 만들어서 이럴까. 사실 본인이 잘 몰라서 그런 건데, 그죠? 본인이 비슷하게 생긴 걸 가지고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고 사용했을 뿐인데, 사실은 케이크를 드는 걸 가지고 프라이팬 뒤집기를 사용했으니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아는 대로 그냥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때로는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고, 남들은 그렇게 능력 있고 힘이 있게 재미있게 목숨 걸만한 그런 생명력 있는 기독교라고 하는데 나에게는 냉랭하고 때로는 계속 감당을 해야 되나 이런 의심까지 드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다 모르면 그렇게 됩니다. 아마도 그러한 영역 중에 기도라는 영역도 많은 내용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기도가 중요한지는 다 압니다. 기도가 얼마나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고 필요한지를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런데 정말 목숨 거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정말 그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며 하루하루 그 영적 기쁨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많이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기도가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기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 것일까요?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도대체 기도가 뭔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리키는 그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 우리가 행하고 있는 기도 생활이 정확한 것인지 아니면 조금 변화가 필요한 것인지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했던 공관복음에는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를 두 군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었던 마태복음 6장과 오늘 본문에 있는 누가복음 11장입니다.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동일한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세밀하게 읽어보셨다면 그 내용 자체가 다르다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실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기도문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그 기도 제목, 그 기도입니다. 굉장히 누가복음에 비해서는 길지요. 항목도 더 많은 것 같고. 그런데 누가복음은 여러분들이 읽은 것처럼 굉장히 짧습니다. 요약해 놓은 것 같고 군더더기를 다 빼버린 것 같은 그런 내용으로 주님이 가르친 기도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내용뿐만 아니라 문맥을 보아도 많은 부분이 다르다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은 산상수훈의 한 부분으로 그냥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여 기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방인의 기도와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참된 성도가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이와 같은 문맥과는 달리 열심히 기도 생활을 감당하는 예수님에게 함께 그 공생애 사역들을 동행했던 제자 중 한 명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요구에 응답하여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굉장히 다른 영역으로 다른 문맥에서 주님의 가르친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에 대한 주기도문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알고 싶으시다면 제가 예전에 주기도문을 가지고 사경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가면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한 번씩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이 누가복음에 기록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모습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어느 누가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공생애 사역을 감당하시는 동안 기도만큼 중요함을 표현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시작할 때부터 기도를 시작하셨고 이 땅을 마감하시는 그 순간까지 기도를 마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굉장히 많은 이적과 기적이 있었는데 그런 이적과 기적보다는 오히려 기도가 더 많이 부각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기도를 그만큼 소중하고 귀중하게 생각하고 자기의 사역 가운데 기초로 닦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실제적인 자기의 사역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자기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도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와도 혼자 한적한 곳을 찾아가 산이나 들에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일들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은 제자들에게는 굉장한 도전이고 굉장한 교육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기도를 소중하게 여겼을까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기도는 도대체 어떤 것이었을까요? 사실 우리는 기도하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내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께 기도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게 하는 것, 이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그러했을까요? 예수님이 감당하신 기도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설령 내 뜻이 이러하다 할지라도 아버지 뜻이 그러지 않으시다면 제가 아버지 뜻에 순종하겠습니다가 기도입니다. 내 뜻이 얼마나 확실하고 내 목적이 얼마나 분명한지를 하나님께 아뢰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 목적을 이루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내 뜻은 이러하지만 내 목표는 이러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맞지 않다면 내가 내 뜻을 굽히겠습니다가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감당하신 거예요. 언제부터요? 공생의 시작부터. 언제까지요? 십자가에 있을 때까지. 예수님의 공생의 생활은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셔서 기도로 마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의지와 뜻을 굴복시키는 일들을 시작부터 끝까지 감당하신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중요한 일들을 제자들이 본 것이고 제자들이 그 본 것을 향해서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도는 열려라 참깨 같은 주문이 아닙니다. 도깨비 방맹이처럼 급나와라 뚝딱 하면 나오는 그런 도깨비 방맹이도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죠. 신령한 교통이 있고 영적 교통이 있는 아주 거룩한 행위입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아주 거룩한 행위이죠. 신비로운 만남입니다. 그 만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대화를 하는 과정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노력하고 내가 원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늘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원하는 이야기만 아뢰고 멈춘다면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 들려지지 않는 기도일 수 있습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가 아닐 수 있는 거죠. 끊임없이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에게 내 속내를 드러내고 어느 누구에게도 알릴 수 없는 그 답답하고 억울하고 때로는 부끄러운 일까지 하나님께 아뢰고 그 기도의 내용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사해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과 그런 소망을 갖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거룩한 예식이 거룩한 자리가 바로 기도라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예수님은 알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기도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내용이 귀중하고 소중함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끊임없이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해도 기도하는 일만큼은 쉬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교통이 자기의 삶의 영적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주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와 같이 기도의 중요성을 깨달은 예수님의 본이 어쩌면 제자들에게 우리에게도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에게도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알려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게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요청 가운데 예수님은 단숨에 기쁜 마음으로 이제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 교통을 나누었던 것들을 깨닫고 또 그와 같기를 원하여 그것을 요청하니 기쁨으로 내가 그 일들을 알려주겠다라고 얘기하며 그 기도를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기도는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가, 또 한 가지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이 두 가지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지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대상으로 인식되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인식되고 어떤 대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느껴져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그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래 말합니다. 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요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부르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라는 표현은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만 첫째는 나의 존재가 그분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나의 생명의 근거가 그분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분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그분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고 그분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그런 인식이 있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게 기도하는 자세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분이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구속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그런 전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를 시작하는 그 사람 마음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 마음 속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나의 아버지로, 나의 생명의 근원자로, 나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자리를 해야만 기도하는 자의 바른 자세라는 거예요. 그냥 냉랭하게,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냥 입에서 흘러나온 대로 감당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처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임하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하시길 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나의 생명의 주,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자세가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시작되어야 될 첫 번째 모습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기도 생활을 감당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슨 내용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어떤 내용으로 그 하나님과 신령한 영적 교통을 감당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로,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옵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위해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내려지기를, 우리 가정 안에 내려지기를, 내 삶 안에 내려지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그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목적한 것을 하나님께 나아가 아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닌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과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목표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찬양하고 찬송하도록, 그로 인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런 내용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말의 의미보다 더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상의 기쁨이 되고 삶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흔히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은 늘 상충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얘기를 듣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자니 내가 좋아하고 내가 목표하는 것들을 포기해야 될 것들이 너무도 많아서 아직은 못 믿겠다,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내가 평생 즐기던 것,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것들을 하나님 믿을 때 다 포기해야 된단 말이냐, 아직도 나는 할 수가 없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기쁨이 마치 상충을 일으키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내용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너의 뜻을 다 굽혀가며 나에게만 순종하고 나에게만 복종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하는 그 안에 우리 인생의 최대의 기쁨과 최고의 복이 포함된다는 삶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복은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서는 그 어떤 것보다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모습이 여러분들 안에 그 어떤 것보다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고대하고 소망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 대화하라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의 뜻과 맞추어서 내 뜻을 바꾸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자꾸만 내 뜻이 살아 움직이고 내 생각이 자꾸만 내 인생에 장악되어질 때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것이 내 안에 기쁨이 되도록,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도록 그렇게 나를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내용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했다면, 이젠 두 번째로 우리 성도 개개인의 필요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3절에 보면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오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성도 개개인의 필요한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내용이죠. 성도 개개인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첫 번째 내용이 뭡니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보면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세 끼 밥 먹는 육체적인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용한 양식은 육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천국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필요까지 채워지는 경험을 매일매일 경험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에게서 주어지는 그와 같은 모습을 날마다 경험할 것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좀 하나님이 조금 째째하신 것 같아요, 그죠? 아니 기왕 주실 거면 적어도 일주일치를 주든지 아니면 한 달치를 주든지 평생 주실 거를 주셔놓으면 더 쉽게, 더 영광스럽게, 더 기쁨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을 텐데, 그죠? 매일매일 필요를 매일매일 공급해 주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 어떠세요? 아, 일생 동안 먹을 거 딱 해주면 더 열심히 고민 안 하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을 텐데요. 우린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마음도 그렇고 제 마음도 그렇잖아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교육자들하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 통장에 평생 먹어도 쓰고 남음이 있는 재산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냐고, 이 이른 아침에 여기 오시겠냐고 그랬더니 글쎄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평생 펑펑 쓰고도 남을 돈이 있다면 이 무더운 더위에 아마 우린 북극에 가 있지 않을까요? 추고 겨울은 어디로 가 있을까요? 플로리다나 적도에 가 있겠죠. 아마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먹을 게 풍족히 있으면 우리는 그냥 되는 대로 살 겁니다. 그걸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또 속으랴. 내가 물로 심판해서 그렇게 한번 속아봤고 다시는 너희에게 속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너희에게 또 속으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날마다 공급하고 있다는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 안에 주어지는 이 은혜로운 영적인 삶들을 유지해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은혜로운 삶들을 날마다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누가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째째서가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영육 가운데 필요한 은혜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 기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만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날마다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인생의 목표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인생의 최대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주어진 은혜로, 30년 전에 받은 은혜로 오늘 살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나도 왕년에는 소나무도 잡아 뽑고 며칠 안 먹어도 금식하고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는데, 틈만 나면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했는데 그 삶을 지금은 못 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바뀌어서 그럴까요? 하나님에게서 내려지는 은혜가 날마다 공급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체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사라져버리고 예전에 했던 걸 가지고 자꾸 우려먹고 살려고 하니까 맛이 안 나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두 번째 내용은,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매일매일 기도하라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천국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끝까지 유지하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들을 매일매일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 공급받는 은혜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능력 있는 기도 생활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처럼 공생의 3년의 기간이 시종일관이 동일한 것처럼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도 생활을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하게 감당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하나님의 끊임없이 공급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기억해야 될 또 다른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를 사함받는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죄사함의 은혜를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 신령한 교통,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 천국의 그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데 있어서 가장 해악되는 요소가 있다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천국을 파괴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의 의지를 병들게 합니다. 죄만이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해야만, 그 죄사함의 은혜가 매일매일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어야만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들을 끝까지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들이 내 생의 최대의 기쁨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그 죄사함의 은혜에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사함의 은혜는 옛날에 한번 있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반복되고 매일매일 삶들 속에서 기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것은 곧 내 형제를 향한, 내 이웃을 향한, 내 자매를 향한 용서로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죄사함은 그냥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죄를 용서하고 그들이 나에게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용서하고 또 그들도 하나님 앞에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러한 같은 삶이 지속되고 함께 나타나는 겁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수 있어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천국의 기쁨들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기도의 능력을 맛보실 수 있습니다. 그 죄사함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은 이러한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마무리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바로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핍박, 회유와 겁박,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는 기도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고 또 당당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들을 여러분들 알게 되실 겁니다. 삶을 살면 살수록 더 힘들고 어렵다는 것들을 알게 되실 겁니다. 신앙생활에 더 매진하고 몰입하고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세상의 유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모습은 여러분들보다 훨씬 강합니다. 여러분들보다 훨씬 집요하고 훨씬 성실합니다. 그들은 한 번도 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빼앗기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중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시험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내가 맞서겠다고 그 시험 앞에 맞서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영락없이 나가 떨어집니다. 거기에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어떤 직분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것을 이길 수 있어요. 죄를 무서워하기를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만이 죄의 유혹이나 죄의 시험으로부터 헤어나올 수 있어요. 아, 이 정도쯤이야. 과거에도 내가 이겨냈는데. 이런 안일한 마음으로 그 길을 갔다가는 반드시 죄에게 정복당하게 될 겁니다. 반드시 죄의 노예에 빠지고 말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내려지도록 항상 그분과 교제하라는 거예요. 항상 그분과 교통하시라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통하여 내 생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내 목적과 내 생각으로 자꾸만 하나님을 바꾸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표로 내 생의 목표를 삼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시고 그분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도록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감당하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시험을 이기는 길이고 죄사함을 받는 길이고 일용한 양식을 얻는 길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천국 백성의 길들을 여러분들이 승리 가운데로 마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가르치시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을 살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주어진 믿음의 길들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기억하고 그분 앞에 가서 그것을 확인받고 다시금 내 생각을 고쳐먹어 하나님의 쪽으로 하나님을 목표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와 같은 삶들을 지속적으로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일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분 앞에 날마다 이와 같은 기도의 내용으로 가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길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오늘도 귀를 열고 오늘도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 여러분들의 속내를 드러내시고 여러분들의 아픔을 위로받으시고 여러분들의 가야 할 인생길들을 제시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를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던 기도의 내용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소중하고 귀중하고 영적 교통을 나누는 신비로운 이 수단들을 이제 우리가 성실히 감당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에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고 나를 죄악 가운데 은혜로 구원해 놓으신 구세주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셔서 그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속내를 아뢰고 우리의 마음을 토론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과 영광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